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당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말씀을 갈급해 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결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길에서 매 순간 손을 잡아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순간 실수하지 않게 하셨고 실수했을 때조차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심령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은혜로 이 시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허락하신 믿음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아니며 막연한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줬던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축복만을 요구하던 자리에서 십자가를 수용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고백하기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더욱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이 막연한 행복을 구하며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1회의 삶의 가치를 잊은 채 시간을 때우며 시간을 낭비하며 헛된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분위기가 세상을 뒤덮고 있사오니 주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 소망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님께서 친히 맡기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온 세계를 향해 우리 민족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깨우시어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참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또한 세계 속에서 위대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망의 식구들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으며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로 성장한 우리의 가까운 식구들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디아스포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외국에 나가 결혼하고 정착하여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나가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고 회사원으로 혹은 여러 기관이나 국가의 공무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간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있고 외국에서 원주민이나 혹은 그곳에서 체류하는 한인들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를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능력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딴 곳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나 정신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흩어진 우리 모든 우리의 식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놀란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정확한 치료의 방법으로 잘 치료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뇨와 혈압으로 약을 처방받고 그것을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상 수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리 수술 후에 회복이 더뎌 불안해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부모님을 간호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위협할 때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본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위치가 우리가 이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그 하나의 그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제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가복음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2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벳세다 지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장면이 다음 이제 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이 사건에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할때 아마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급히 서둘러서 벳세다로 향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6장 4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밤에 바람이 거세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물 위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배가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벳세다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벳세다로 향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 그런데 그 목적지가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바뀌었기도 했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바뀌면서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곳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셨다가 또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4절 이후를 보면 제자들의 그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선택을 받는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같은 제자들이 그것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였다고도 볼수 있겠고요. 또 제자들을 불러내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오늘 이제 이어지죠. 오늘 본문은 그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벳세다로 가시려고 했는데 가시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서 지금 이제 마침내 벳세다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라는 이름으로만 마가복음을 이어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벳세다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만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자고 했을 때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본문이 이제 어저께 나오면서,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5천 명을 먹였을 때 얼마가 남았느냐? 12강줄입니다. 그리고 4천 명을 먹였을 때 얼마 남았느냐? 7강줄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벳세다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보여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병을 고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 모습도 보여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거러사 지방에 가셔서 또 그곳에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큰 귀신들도 제압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계시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이 떡을 하나만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지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아 우리가 지금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 와서 떡을 못 갖고 와서 지금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바로 그 부분입니다. 18절 말씀인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서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귀가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 그러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죠. 사실은 말을 더듬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원인은 듣지 못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금 고쳐주신 장면이 앞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사람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18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보고도 보지 못하느냐 듣고도 아직 듣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양쪽으로 감싸고 있죠. 지금 제자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아직 듣지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4,000명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누가 이것을 이 광야에서 누가 감히 이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고백하는 또 이런 의문을 던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5,000명을 먹이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느냐 왜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있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면서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믿음에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아 너희가 지금 딱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다섯 개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일곱 개 갖고 4,000명도 먹였으니까 하나만 갖고도 내가 너 먹일 수 있다. 내 능력이 그 정도 있냐. 너희 그것도 아직 모르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보다 내가 주인 줄 모르겠느냐. 내가 구원자인 줄 모르겠느냐.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낼 수 있고 증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걸 아직도 네가 모르느냐? 그 말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누군지를 아직 못 깨닫느냐? 내가 구주인 것을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사이에 이야기가 흐름이 하나 끼어들었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구하면서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 네가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표적을 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마치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네 뛰어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일 줄 알 것이다. 증명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지금까지 표적을 준 것을 너희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독일어 환주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뭐 잠깐 코멘트 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않은 이유,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증명과 그리고 증거, 표적과는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들어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증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흥미로운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편지를 줄 수도 있고,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뭐 어떤 예를 들면 반지를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선물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증표지요. 사랑의 증표.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주는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이 증표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증명해라 라고 할 때는 그건 증명하기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명은 사랑이라는 걸 펼쳐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증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러나 증명하기 어렵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셨고요. 벳세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마지막의 이야기가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똑같이 그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똑같이 중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 마가복음의 이 두 개 틀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하나의 축을 이루면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포진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복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죠. 우선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오는 것도 동일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동일하고요. 또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또 마지막에 경고하면서 말하지 말라, 마을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눈먼 사람을 지금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앞뒤에 포진하면서 한 사람은 귀 먹은 사람, 한 사람은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앞서서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께 또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손을 대달란 말은 안수하고 고쳐달라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3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침을 뱉으셨다. 이 침을 뱉다는 말이 조금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럽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또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그런 축기의 능력이 침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 침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 있는 행위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 더듬는 사람 그리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고 지금 귀가 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병이 나아라 말씀하셨으면 그거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가 그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침을 뱉으시고 손에 바르시고 혀에다가 대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눈으로 그가 아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심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을 때리고 따로 나갔습니다. 따로 나갔는데 침을 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을 뱉는 걸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볼 수는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물론 그 고쳐준다는 의미 어떤 주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가 지금 그 침을 뱉는 것을 통해서 그가 감각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뭔가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피부로 느끼는 거죠. 지금 침을 뱉는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물론 침을 뱉으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안수하는 것도 사실 직접 보지도 못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 느낌으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침을 뱉는 느낌과 그리고 안수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24절을 보시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아주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인은 맹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나무를 벌써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너무 깊이 보기보다는 그가 지금 무언가가 보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학적인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1차 단계로 뭔가 보이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어렴풋이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지도 않으셨고요. 여기서는 지금 한 번의 단계를 거쳐가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25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특징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과정을 가지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이미 그 풍랑을 막으시면서 그때 이미 걸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귀신 들린 딸이 이미 그 앞에서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만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딸은 나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알게 하시고 그가 스스로 아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뭔가 손이 나에게 닿고 침이 닿는 것이 느껴졌는데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했다. 지금 내가 너를 지금 고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볼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문제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지금 만지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가시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제 제자들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던 이 제자들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만져가고 계시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만져가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깨닫지 못하던 이 베드로가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아,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과정에 있든지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